국가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죠. 도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경기도의회 조례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포커스 오늘은 오창준 경기도의원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말에 전화 연결하고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광주 출신 경기도의원 오창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현재 상임위 통과를 기다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 장애 학생들이 받는 이제 특수교육 문제들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었고요.
예.
그거에 관련된 질의를 준비하다가
예.
이제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이 아닌 장애를 가진 이제 교사분들에 대해서도 그 존재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요.
아.
이제 그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 굉장히 사실 조금 소수이다 보니 조금 조직 내에서 조금 소외를 받는 부분들도 있고
예.
네, 이런저런 좀 문제들이 좀 발견이 돼서
예.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이제 이번에 좀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원의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이 한 학교에 뭐 많아야 두 명이고 대부분 한 분 정도 계신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아.
그 교원분들께서
예.
이제 뭐 장애도 좀 종류에 따라 뭐 시각 장애인도 계시고 뭐 청각 장애인도 계시고 몸이 좀 불편하신 이제 신체 장애인들이 좀 계시고 이렇게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당연하게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지원이 좀 잘 안 된다든지. 또 어쩌면은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
자체적으로 조금 이제 그런 장애 교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조금 부족해요. 지금은 이제 그 장애 공단 고용공단에서 근로자
예.
장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지원 정책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교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아 뭔가 특수성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뭐. 구체적으로 제대로 이제 세분화돼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럼 이번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 담으셨습니까?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네.
장애인 교원의 서비스 대상이 현재는 이제 중증 장애인 교원으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예.
그거를 좀 경증 장애인 교원으로 확대를 좀 했고요.
야.
두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의 그 수요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
지원을 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애인 교원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무 환경 실태 조사를 좀 할 수 있게 명문화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장애인 교원을 위한 전담 인력을 좀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를 해서
예.
장애인 교원들이 좀 언제든지 그 경기도 교육청과 소통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예. 현재 경기도 내 장애인 교원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가 작년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모았던 자료에는 현재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는 1209명의 장애인 교원이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 중증교원에서 경증교원으로 대상도 확대하시고, 예. 인력 충원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지원 예산이나 실질적인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장애인 교원을 위한 예산이
예.
전체가 경기도 예산에서 한 333억 원 정도로 이제 측정이 되어 있는데
예.
사실 그 중에 이제 332억 한 9천만 원, 8천만 원 정도는 고용 부담금으로 이제 고용 공단에다가 이제 내는 약간 과태료 개념의 예산이거든요. 실질적인 사용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약 한 1,8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
예.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그 과태료 개념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의원님?
이제 상위법에
예.
이제 공공기관도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의 장애인들을 고용할게끔 이제 상위 그게 되어 있고
예.
그 퍼센트를 맞추지 못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그 일정 금액을 부담금으로써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에 이렇게 내게 돼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체 지금 전 경기도 교육청의 그 공무원 수가 많다 보니 그중에 뭐 한 3%라고 하면 3천 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예.
그럼 3천 명 중에 현재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0명이 고용돼 있으면 나머지 1,800명을 지금 미고용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 그런 그 1,800명에 대한 부담금을 이제 저희가 교육청에서 이제 고용공단으로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과태료 개념으로.
그 금액이 그럼 꽤 되겠네요.
예, 그 금액이 약 지금 한 332억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에서.
아, 그럼 그 과태료 개념의 그 부분을 지원 예산으로 전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쉽지 않나 보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고용공단으로 내야 되는 건 상위 법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 안 내고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전용을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아,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시도로 자리를 옮기는 장애인 교원도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는 어느 정도고 이번 개정 조례안 통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이제 장애인 교원께서 타 시도로 이제 전입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숫자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장애라는 게 개인의 좀 정보이다 보니까.
네.
그 현재 아까 말했던 1,200명의 경우에도 본인이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사할 때
아.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수가 1,200명인 거지 실질적인 그게 딱 수는 아니거든요.
그럼 경증 교원 수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경증 중에서도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밝히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또 선생님들은 포함이 되지 않은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숫자들을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금 예.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라든지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그 모수에 대해서
예.
개인정보를 최대한 포함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그 부처 간에 조금 교류가 정보 교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제가 4월에는 그 부담금을 좀 감액하기 위해서
예.
그런 교육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고용공단 뭐 이런 조직 간에 좀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서
예.
조금 정확한 수의 그 장애인 교원이라든지 이런 수를 좀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
아, 앞서 제가 질문드린 게 그러니까 그 과태료를 네. 내는 금액보다 법적으로 교원 수, 장애인 교원 수를 채용하는 비용 자체가 더 많이 드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건가 보죠. 그러면.
장애인 교원을 사실 채용을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채용을 안 한다기보다는
예.
이게 아무래도 교사라는 직업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 당사자들께서 조금 더 접근하기가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죠.
아.
그러니까 장애인 교원이라고 해서 어떤 예. 더 가점을 주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현재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채용을 할 때 애초에 전형 자체를 좀 분리해서 채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최소한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기준은 맞춰줘야지 이제 선발을 할 수 있는데
예.
그거 자체가 사실 어렵죠. 뭐 예를 들어 시각장애가 있는데 교사가 될 수 있는 그 예를 들어 임용고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예.
뽑고 싶어도 그 지원 자체가 사실 많지 않은 것도 좀 사실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도 내셨더라고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네.
그 좀 상위 부처에서 좀 자체 조사만으로는 저희가 모수를 다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사실 내야 되는 원래 일반 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의 그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받기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 교원들 것까지 저희가 개인 정보를 전부 취득할 수는 없다 보니 이제 본인이 이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등록한 그 데이터를 이제 최대한 개인정보를 배제한 상태에서 좀 공유를 해서 숫자 파악 정도만 할 수 있게끔 좀 그런 부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그걸 위해서는 좀 법 개정도 좀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국회나 이런 상위 조직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의 이제 건의안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경기도의 현안 중에 최근에 관심 두고 계신 부분 있으실까요?
현재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좀 살다 보니까
예.
그 고령화 시대에 맞는 게 어떤 게 있을까? 1인 가구가 점점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웰 다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모신 김에 올해 의정 활동 계획도 들어볼까요?
네, 올해는 이제 경기도의회가 하반기로 넘어가는 해거든요.
예.
6월, 7월 이후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예정에서 어떤 더 이제 관심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인 가구라든지 웰다잉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다 보면, 현재 교육, 저는 이제 교육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상임위 변경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또 이제 2년 전 선거가 났을 때 이제 지역 주민들께 약속들을 좀 지킬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요.
네, 사실 이제 시작할 때는 제가 청년 정치인이라는 그 타이틀로 좀 정치를 시작을 했지만,
네.
이제 2년간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숙한 좀 책임감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좀 변화하고 싶다는 생각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아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또 이제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총선을 치르면서 또 네. 선거 준비도 하면서 이 정치란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이 정치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 뭐 제가 빛나는 그런 정치보다는 이제 주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준 그런 권한을 통해 또 주민들께 더 도움이 되고 주민들께 지금 줬던 그런 빚들을 좀 갚아가는 정치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준 경기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